나가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는 두 주에 걸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선물이었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과 함께 결혼은 물론 결혼은 일반 은총이긴 하지만 모든 인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이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서 5장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생활을 시작하는 내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거룩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결혼과 부부관계의 신성함이 어떤 것인가 육체적인 사랑이 결혼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특별히 5장부터 10장까지는 결혼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가정생활을 이어나갈 때 가질 수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과 감정적인 갈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순탄하기만 것이 아니라 순탄하기만 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러한 갈등과 감정의 폭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데이빗 폴 트립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이기도 한데요. 그분이 쓴 What Did You Expect? 라는 책이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에게 특별히 결혼의 위기를 맞거나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그리고 사실 모든 부부들에게 쓴 글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결혼했는가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써나가면서 결혼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결혼 생활을 처음부터 어렵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좋은 제안들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David Paul Tripp, T-R-I-P-P. What did you expect? 아마 번역도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권을 소개해 드립니다. 임성선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분은 타고신학교를 나와서 LA에서 가정사역의 중요한 상담자로 일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심리학, 부부를 만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부에게만 쓴 책이 아니고요.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굉장히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부 심리학은 아마 조만간 오게 될 것입니다. 한국 갔다 오는 청년에게 제가 부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마냥 유토피아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상과 기대를 갖고 결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마 첫 주부터 서로 갈등이 시작이 되고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듣습니다. 30년 동안 또는 20년, 30년, 40년을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고 성장한 사람들이 만나서 갑자기 처음부터 전혀 문제 없이 아기자기하게 알콩달콩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희망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장 복싸움을 많이 하는 것이 치약을 어디서부터 짜느냐는 문제라고 합니다. 보통 남자들은 뒤에서부터 짜는데 여자들은 중간에서부터 부릅니다. 그래서 남편이 들어와 보면 치약이 중간에 푹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치약을 어디서부터 짜는지 오늘 집에 가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그렇게 통계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우리 본문에 보면 5장은 5장 2절부터 6장 3절까지는 사실은 짧은 네 번째 만남입니다. 근데 만나지 못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세 번의 만남을 봤는데 5장 2절에 보면 남자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여자가 잠을 자다가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두드리다가 어디론가 낙심하고 가버리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돼서 사실 만남이라기보다는 만날 뻔했던 기록을 기록하고 있고 6장 4절부터 가면 다시 만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으로 아가서가 끝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처음에 코치에 대해서 봤고 두 번째 웨딩에 대해 생각을 했고요. 오늘 세 번째는 메리지에 대해서 우리가 5장부터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장 2절부터 보시면 특별히 2절에서 8절 또는 9절까지 보면 남자가 찾아와서 문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인이 듣습니다. 이게 꿈이었는가 생시였는가 하는 데는 논쟁이 굉장히 많은데요. 너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시기 때문에 꿈이어도 좋고 실제라도 좋지만 사실은 실제라고 보는 것이 더 현실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고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자 문을 열어라오. 내 머리에 이슬이 가득해서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3절에 보면 내가 누웠는데 발 씻고 누웠는데 다시 또 일어나기 귀찮다 그래가지고 여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4절에 가면 계속 문을 두드리고 문틈으로 손을 내민다. 문틈으로 손이 들어올 수 있으면 넓게 들어올 수 있을 텐데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철저히 그 남편과 아내의 바운더리가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남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데요. 계속 그렇게 간절히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그의 마음이 열립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4절 끝에 가면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6절에 가면 내가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여인이 남자를 찾아다닙니다. 내가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했고 불러도 응답이 없다. 성안을 돌아다니는데 지난번에는 돌아다니다가 순찰자들을 만나서 순찰자들에게 남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이 순찰자들이 이 여인을 때렸다. 실제로 부탁한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의 경험 내지는 사랑을 질투하는 사람들의 어떤 포악함이 묘사되거나 비판적인 부정적인 그런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는 모습을 친절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 여인은 파수꾼들을 만났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다시 친구들에게 가서 8절에 가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면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나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를 찾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9절에 가면 여인이 친구들이 질문을 합니다. 약간 질투가 막 섞인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의 연인이 또는 너의 남편이 다른 남자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느냐라고 질투 어린 반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10절부터 16절은 이제 이 신부가 그 친구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너의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는 구절의 질문에 대해서 10절로 가면 내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멋진 남자인가를 자신있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부터 16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고 시작을 합니다. 다른 남자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물론 제 눈의 안경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여인의 남자에 대한 사랑이 확실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이 남자에 대한 유일한 묘사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계속 묘사해오고 있고 뒤에도 계속 그런 묘사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나 신부가 신랑을 묘사하는 것은 유일하게 이 10절부터 16절밖에 없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다리까지 자기 남자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4장에서 신랑이 신부를 묘사한 것과 상당히 비교가 되고 비슷한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머리는 순금 같고 금빛 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머리털은 그러나 아니죠. 머리가 순금 같고 머리가 순금 같다. 이마가 순금 같다 그런 것 같은데 머리털은 까마귀같이 검다고 설명하고 눈은 시냇가에 비둘기였고 그렇죠?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또 푸른덕 같기도 하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진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15절 손은 그리고 몸은 15절 다리는 이렇게 설명해 나가면서 아마 이 사람의 복근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한번 여러분 그림 그리는 거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남편의 남자의 그러한 모습을 아름답게 화려하게 설명하고 있고 16절에 가면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남자가 기다리다가 어디론가 가버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남자가 너무 쉽게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다가 보면요. 남자들이 휙 하고 어디로 가버리죠. 굉장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줘서 갔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지만 이것은 부부의 갈등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아무리 불러도 보통 부인들은 대답을 잘 안 합니다. 화가 나면. 그 남자가 몇 번 부르다가 화가 나면 또 어디로 가버리죠. 그럼 또 여자는 놀래서 또 찾아다니고요. 이게 반복되는 상황이고요. 부부싸움 안 해보신 분들은 감이 안 잡으실 것 같은데요. 결혼하시고 나서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습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결혼인 것 같습니다. 부부싸움은 자주 할수록 정이 든다 그러는데 사실 저희도 오늘 아침에 좀 티격태격 하다가 왔습니다. 잠이 안 깨가지고 또 피곤한 가운데 이말저말 하다가 쓸데없는 소리들을 모았는데 이렇게 서로 이러한 갈등이 가정생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여자들이 와서 내 남편이 잘한 게 뭐냐 할때 그때 여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남편 내 남편이 얼마나 잘났는데 하고 계속 10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죠? 친구들이 남편 흉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정말 내 남편은 문제야 이렇게 같이 동정하시나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서 남편 칭찬을 하시나요? 성경적으로 하면 남편 칭찬을 하셔야 됩니다. 친구들 편을 드시면 안 되고요. 아무리 친구들이 유혹을 해도 그쪽을 따라가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인은 자신이 남자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한, 남자에 대한 확신과 사랑이 깊은 것을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한 답을 들은 친구들이 6장 1절로 넘어가면 이제 그 이 친구의 남편을 찾기 위해서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해서 같이 남자를 찾으러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절로 넘어가면 바로 만나게 됩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다시 만나서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이 자기 동산, 향기로운 꽃밭, 그리고 동산 가운데 양떼를 먹여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 백합화, 자기 동산 백합화는 아가서에서 항상 신부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어느 곳에 가서 만났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남자가 다시 아내를 찾아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3절에 가서 고백을 하는데요. 이 여인이 말하는 장면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사랑하는 자, my beloved, 그는 남자를 말하고요. 내 사랑아, 자들을 보면 내 사랑아, my love 할 때는 여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3절은 여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인다. 백합화는 여인을, 양떼를 먹이는 목자는 남자를 항상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실제로 6장 3절에서 이 여인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 속하였고 라는 것은 아가서에 처음 나옵니다. 지금까지 여인은 내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속하였다, my beloved belongs to me 해서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표현을 해왔는데 6장 3절에서 처음으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라고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뒤에 가면 다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제 여인의 태도가 그동안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항상 표현하다가 6장 3절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는 남편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연애 편지를 쓰거나 부부간의 사랑을 나눌 때 당신은 내 거야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거꾸로 가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가 먼저 나옵니다. 이것이 부부간에 또는 연인간에 먼저 표현이 돼야 하는 부분이죠. 당신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부부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여인의 고백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8장 4절까지 남자가 여인을 다시 만나서 이제 마지막 만남, 다섯 번째 만남을 통해서 남자의 고백으로 다섯 번째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남자와 여자의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노래가 반복이 되는 것이 6장 4절부터 8장 4절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길어서 일일이 설명하면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그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들으시면 남자의 목소리와 여자의 목소리가 교대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드라마 바이블 제목대로 드라마틱하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6장은 4절부터 7장 9절까지는 남자의 고백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6장 4절부터 10절에는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과 성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다시 신랑이 신부의 미모만 설명을 하고 노래하고 있었는데 4절부터 7절까지는 역시 머리와 얼굴을 묘사하면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지만 8절부터 10절로 가면 신부의 인격과 성품을 칭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 왕비가 60이고 후궁이 80이며 시녀가 무수하되 이건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9절에 가면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를 귀중하게 여긴다. 여자들도 그를 복된 자라고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한다. 아침에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묘사함으로써 신부의 아름다움과 인격과 그녀의 위품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11절부터 13절은 신랑이 오직 자기 신부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성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포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남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의 춤추는 것처럼 술남미 여자를 보려느냐 라고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다시 노래하고 있습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신부에 대한 노래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1절로 6절은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신부의 아름다움을 신랑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로 시작해서 발에서부터 머리로까지 5절에 가면 머리는 갈매산 같고 6절에 가면 사랑아 내가 그리 어찌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의 기쁨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부터 9절은 두 사람의 육체적인 연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읽기가 좀 사실 민망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랑과 신부가 다시 결합해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반응합니다. 9절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서 하였도다. 다시 여인이 자신이 신랑에게 속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계속해서 여인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7장 9절 하반절부터 8장 7절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이제 신부가 신랑에게 완전히 신랑에게 헌신하겠다는 것을 그런 결단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하반절부터 13절까지는 신부가 신랑을 사랑의 가정으로 초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로맨스를 설명하는데 이것은 첫 번 결혼했을 때 로맨스가 아니라 위기를 한번 겪은 후에 로맨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 중간중간 이러한 갈등이나 위기가 올 수 있지만 아내가 남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남편을 찾을 때 또 남편이 아내에 대한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아내를 찾을 때 두 사람이 다시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그들이 귀한 사랑을 계속 나누고 유지해 나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로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신부가 신랑을 사랑으로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영합한 가정생활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4절로 넘어가면 죄송합니다. 1절에 4절에 가면 이제 자기네들의 사적인 사랑을 공적으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신부의 마음. 예, 지금까지는 둘이 몰래 만나서 몰래다가 프라이빗하게 만나서 사랑을 고백하고 나누었다면 8장 1절부터 4절은 이제 그러한 두 사람의 사랑이 공적으로 표현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바로 8장 1절의 4절이 결혼식이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전통적인 해석은 5장부터 가정 생활을 쭉 설명하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서로에 대한 약속과 언약을 재확인하는 순간이 7장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7장 9절에서 13절까지 초대를 했다면 8장 1절부터 4절은 이제 밖에서 만날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시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춰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같은 가족이었다면 내 오라비 같았다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두 사람의 관계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순찰자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들이 이 여인을 돕지 않고 때렸다라고 설명이 나왔는데 이제 이 여인이 두 사람의 관계를 공적으로 표현하면서 이제는 집 안에서뿐이 아니라 밖에서도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나누고 고백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온전히 인정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가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다시 나오죠.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것은 사랑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지켜달라는 부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잘 테니까 깨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신랑에 대한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흔들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봅니다. 신랑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과 친구들에게 하는 부탁으로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여인이 신부와 신랑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한 후에 8장 5절부터 14절까지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5절로부터 7절까지는 부부간의 사랑의 특징을 강조하는 묘사로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5절에 보시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 다시 그 다음부터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말을 봅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사과나무 혹은 과수원은 그들이 사랑을 나누는 귀중한 장소였음을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이제 여인이 다시 말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표현이 이상하죠.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옛날 표현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도장을 안 쓰는데요. 사인하니까 끝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도장을 썼죠. 인감이라고 했죠. 인감이 왜 그렇게 중요했나요? 인감 도장을 우리가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안전한 곳에 두거나 항상 품에 넣고 갖고 다닙니다. 잊어버리면 집이 날아갈 수 있거나 큰 통장이 털릴 수 있기 때문이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그렇게 품고 팔에 두라는 얘기는 그만큼 당신에 대해서 내가 가장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라고 부탁하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죽음같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물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습니다. 얼핏 보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 대부분 이해하셨을 겁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예, 부부간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를 자주 보는 최근에도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60년, 70년 해로한 부부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때까지 쭉 아내하고 같이 지내다가 아내가 세상을 떠나니까 열흘도 안 돼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기사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부부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많은 경우에 부부 중에 한 분이 아프면 다른 배우자가 극진히 그를 간호하다가 사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최근에 많이 체험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사실 한 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보면 남은 다른 배우자가 건강하지 않은데 끝까지 자기 아내나 남편을 병고원을 해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사랑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사랑의 힘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몇 주 전 수요일에 그 말씀을 들은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요.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이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그런 이기적인 사랑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우상을 따라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적인 사랑을 강조하시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질투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부부 간의 질투는요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데 사랑으로 응답해야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부부의 질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이토록 정당한 것이죠. 우리는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쫓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사랑은 수월같이 잔인한 질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사랑의 강함을 먼저 설명하고 두 번째 사랑은 절대로 자기 배우자를 남에게 양보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7절에 넘어가면 많은 사랑이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 홍수도 삼키지 못한다. 부부간의 사랑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가. 파괴될 수 없는 사랑이 부부간의 사랑이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strongest, unyielding, invincible love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간의 사랑이 갖는 특징입니다. 강하고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그리고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것이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가면 신부가 신랑에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친들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는 것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제 이렇게 사랑의 강함과 또 끈질김과 그리고 능력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7절 하반절에 가면 사람이 온 가산을 가지고 사랑과 가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부부간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작은 결혼이라는 말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 한동안 대한민국은 부부간의 사랑을 결혼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한국의 사회가 무너지는 지름길입니다. 결혼을 돈으로 한다. 그러한 사회는 결코 집행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너지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그 부부간의 관계가 홍수가 와도 삼키지 못한다고 했는데 돈으로 사랑을 하려고 했다면 작은 비해도 그러한 사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많은 정치가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유명하게 결혼했다가 쉽게 헤어지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에게 완벽한 결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이 가정의 선물, 배우자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9절을 보면 좀 이상한 표현이 나오지만 그냥 쉽게 우리가 시적으로 이해를 하면요. 8절과 9절은 여전히 인간의 사랑은 부족하다는 것을 친구들 혹은 형제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라고 오빠들이 혹은 친구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지만 주위 사람들이 아, 이 두 사람이 결합을 해서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염려하지만 그러나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여인이 거기에 대해서 답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걱정하시면 거기는 8절에 보면 육체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10절에 가서 그것을 비슷하게 묘사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걱정하지만 또는 오라비들이 나를 걱정하지만 나는 망대 같다. 성벽과 망대 같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혁신 속에 평안함을 누리고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음을 그가 선포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감을 보이면서 우리의 사랑은 아름다울 것이라고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설명하면서 12절을 보시면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 나의 가정은 영원할 것이라고 여인이 고백하면서 여인의 시를 마치는 것을 봅니다. 13절과 14절은 마지막 끝내는 말입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한 헌신을 약속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남자가 먼저 말합니다. 13절에 가면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마. 여인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14절에 여인이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선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아라. 노루와 사슴처럼 빨리 달려서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여전함을 고백하면서 아가서가 막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 설교 짧은 설교 한편으로 다 이해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아가서를 묵상하시면서 두 사람이 지금 서로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고백하고 서로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나누면서 또 서로에 대한 헌신을 약속하는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데이빗 폴 트립은 이 아가서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결혼한 부부가 얼마나 아름답게 그리고 헌신적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5장부터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어떤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결혼은 일생 동안 우리가 함께 누려야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말 설명이 좀 부족할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Marriage is a lifetime process, not a series of various events. 그래서 결혼을 자꾸 이벤트를 만들어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갖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의 연속이 결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여행을 하고 놀러가고 무엇을 하고 이런 것으로 결혼 생활이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매일매일 삶 속의 루틴을 나누어가는 순간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필 라이튼 목사님은 아가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생활을 위한 지혜의 3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연습을 해야 된다. Practice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왜 결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부부 생활을 연습하지 못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처음에 1년, 2년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부부의 역할이 무엇인가? 내가 뭘 하고 아내는 무엇을 하고 남편은 무엇을 하는가? 한국적인 전통은 뭐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정 가사를 돌본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전통이었다면 이제 그 사회의 전통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내가 출산을 하고 자녀들을 돌보는 역할을 맡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론은 제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다른 기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은 그 기독교 심리학자들, 죄송합니다. 아동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18개월은 가장 크리티컬한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아빠는 도움이 안 된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인데요. 모든 저자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18개월 동안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때 아빠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빠들에게도 육아휴직이 가지만 그 기간 동안은 엄마가 꼭 아기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그러면 여자는 일하면 안 되나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뭐 교사들이나 예를 들면 전형적인 직장을 예를 듭니다. 교사들이나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어머니들이 많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우선순위가 가정에 있었고 자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었고 특별히 출산휴가라는 게 있어서 6개월, 1년, 1년 반 동안은 아기와 함께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결혼을 하시더라도 또 결혼하신 분들 이제 처음 1년 6개월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능이 다릅니다. 지금은 페미니즘이나 이글리테리언리즘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진정한 평등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각각 다른 기능, 다른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다른 역할을 어떻게 아름답게 조화시킴으로써 자녀 양육이나 부부 생활을 행복하게 갖고 갈 수 있는 답을 찾는 것이지 지금까지 하던 모든 역할을 무시하고 다 뒤죽박죽을 만들어서 짬뽕을 만들어 놓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평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PCA나 많은 개혁교단은 컴플리멘테리언이즘이라는 것, 상호 보완주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설명해 드린 그대로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협조, 공조, 협력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느냐 하는 답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공식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원리가 있지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수 없고, 각자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처음에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는 실습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이제 5년, 10년, 15년이 지난 다음에 중반전 또는 후반전에 접어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5장부터 8장 우리가 읽은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갈등과 방황과 또 재결합, 재결합의 표현 좀 어색한데요. 다시 만나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어야 한다고 많은 저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연습이 있고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고, 저희는 아무래도 후반전이 되겠죠. 아니 둘이다 출발하고 났으니까 이제 후반전을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다시 쉽지 않은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후반전이 중요한데 그때에는 많은 더 큰 헌신과 로맨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결혼 기념일을 언약에 갱신하는 시간으로, 또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서약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그리고 로맨스의 기회로 활용하라고 결혼 기념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은 결혼 기념일들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바쁘니까 넘어간다. 넘어가게 하시게 되나요? 사실 저희도 결혼 기념을 그렇게 로맨틱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앞으로는 좀 더 로맨틱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참 남았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결혼 기념일 잘 기억하시고, 어떤 분들은 자기 결혼 기념일을 기억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치매 초기입니다. 치매 말기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생일은 잊어버려도 결혼 기념일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은, 정리하겠습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배우자와 함께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중한 여정이라는 것을,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향한, 여기서 그냥 나로 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입니다. 아내의 사랑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가정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는 장이기 때문에 결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고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행복한 결혼 생활은 가장 강력한 전도의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결혼의 3대 원리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다. 두 번째, 한 죄인이 다른 죄인을 만나는 것이다.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과 함께 하신다. 결혼의 3대 파운데이션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결혼, 가정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한 죄인이 다른 죄인을 만나는 것이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죄인들이 만나는 결합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천국의 모습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신자들의 결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와 상처가 우리의 결혼에 많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결혼에 많은 문제와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사랑과 또 하나됨과 이해를 키워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 낭만의 근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기초되어야 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을 통해서 만족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추구한다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에는 평안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커리어에는 성공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관계에는 아름다움이 세워질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만일 하나님을 떠나서 추구하는 것, 즉 가정의 행복과 우리 커리어의 성공이나 또 부모의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을 떠나서 추구한다면 이것들은 모두 우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신앙의 여정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임성근 씨가 그 부부심리학, 심리학 부부를 만나다 해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서로가 다른 것을 이해하고 인정함으로 출발해야 된다. 폴 트립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분명히 알고 오히려 다른,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프리시에이트하고 서로가 다른 것에 대해서 은혜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치약을 왜 여기서부터 짜냐 이러면 싸움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가운데서부터 짜니까 나는 뒤에서부터 짜면 치약이 밸런스가 잘 맞겠구나. 이렇게 가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저렇게 하느냐. 그래서 임성선 씨는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은 왜 이러면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나는 이라는 화법을 시작을 하라. 저도 그걸 많이 배우고 깜짝 놀랐어요. 그걸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당신 이거 왜 이렇게 하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한다로 대화를 시작하라고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결혼 40주년이 지났는데 참 아직도 더 배워야 되는구나. 참 무식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구나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유식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책들 What Did You Expect? 또는 부부와 심리학 부부를 만나다 이런 책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서적들이 있습니다. 도서실에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예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예배를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 사람은 저렇게 만드셨구나. 서로의 다른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다라는 것을 배우자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결혼의 전제 조건입니다.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의 위엄 또는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가장 멋진 창조자이시고 뭐라 그러죠? 파워. 포기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솜씨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 사람이 드러나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내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특징이 살아나는 가정이 아니라 부부가 연합해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가정의 특징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서로 다름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짜증을 내고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 어떻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답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소화를 해낸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높이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또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우리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받은 상처로 항상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생각할 것은 저 사람뿐 아니라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러한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배우자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예배하는 자로 삶을 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은 대로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그것을 은혜롭게 대할 수 있는, 용서하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남편 혹은 아내가 되고 서로를 인커리지하고 서로를 회복시켜주고 다시 회복을 줄 때 우리가 가정생활을 통해서 부부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누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자로, 하나님을 구원자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또는 근거는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결혼은 아름답게 지속이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아가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소개해드린 책들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게리 토마스가 쓴 사랑의 언어인가요? Five Languages of Love라는 책이 있죠. Five, seven인가요? 그분의 책이나 월터 트로비시 목사님의 글들이나 또는 포트리 임성선 씨 같은 좋은 신앙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 다양성입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다르다.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다르죠. 남자는 항상 지적으로 생각하고 결과를 중시합니다. 여자는 감성적으로 생각하고 과정을 중시합니다. 본질적인 차이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어떤 획일적인 공식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알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다른 것을 통해 다양성을 어떻게 아름답게 조화하는가 그것이 성공적인 결혼생활의 비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특별히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서두르지 마시고 나는 정말 준비가 됩니다.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가서의 저자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라. 이 말씀은 상대방이 어떤 실수를 해도 나는 상대방을 수용하겠다. 내게로 돌아와라. 라는 초청의 말로 아가서가 끝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또 앞으로 결혼할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고 낭만적인 부부생활을 계속해 나가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노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